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마지막 절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지라도 모두에게 은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 교우들과 가정 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가족 또한 가정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 믿는 이와 그 가정들은 어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고 그리고 믿음 있는 가정이 소유해야 할 원리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내하는 가정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소유한 가정 그리고 가족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의 그 원리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 한나 부부를 통하여 그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 받아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믿음과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 개인적 믿음과 고백으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이 인생들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해 주십니다.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13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가지고 연합시키려 하십니다.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화해와 연합 외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으로도 더더욱 짙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각 성도들과의 관계만큼이나 각 성도의 다른 지체,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매우 중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협동의 개념은 아닙니다. 협동,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순간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들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기도 하지만 협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의 지체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기본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웃도 참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그 사이의 관계로 설정해 놓으신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는 이웃도 아닙니다. 이웃도 결국은 외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결국 남은 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 하나님은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각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관계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먼저 성경은 구원받은 각 개인이 이제 더 이상 홀로 되어 떠도는 인생 아니게 되었다 그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 중에 홀로 방치된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구원받으면 새롭게 속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가 조금 더 중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권속을 뜻하는 헬라어는 오이케이우스라고 말합니다. 오이케이우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 오직 바울 서신에서만 딱 세 번 쓰인 단어입니다. 뜻은 가정,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친히 연합하게 하셨는데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과 동시에 무엇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가? 한 가족? 한 가정의 개념을 들어 온 성도들을 연합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가족 외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족이란 개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관계를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가정이고 왜 굳이 가족인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여의 헬라어는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악시오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들보, 즉 다른 기둥될 만한 그 큰 들보 하나를 더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새로운 기준 하나가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인생 되어지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준이겠습니까? 그것은 1절 초반에 나온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새로운 기준을 내 안에 새롭게 세워서 이전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세워진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믿음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모조리 버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가족, 가정이라는 개념 언제 갖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레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아 새롭게 거듭난 인생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공통점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한 가정이라 불리우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 5절 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우리 믿음과 구원의 근거 확증 모두가 통일이 하나입니다.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전부 다른 삶의 자락들을 지나오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일들로 주님은 만났을 테지만 그 모두가 다름 속에서 만난 분은 통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자녀된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더욱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고가 단단해지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묶인 우리 이 가정과 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자리 잡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쉬이 될 수 있는 세대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진, 거듭난 동일한 삶으로 한 가정 안에 속하게 되어진 우리 모두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가정의 그 모습들을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관계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힘써 노력해야 한다, 그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대개 열심히 노력해라 정도의 그러한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면 이는 노력보다 더 강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 말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로는 스프다 존테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적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고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태도로 그것을 감당해라, 그 태도를 그리 맞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여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강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주의 자녀들, 우리 한 가정 되었지만 정말로 진정 육신의 가족처럼 우리가 하나 되려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만나 교제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도 함께 건강히 잘 지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서먹서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 해서 모든 가족이 다 동일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믿음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라, 한 가정이라 부르려면 얼마만큼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진정한 한 지체,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의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바울은 그리 요청합니다. 네 가지의 것을 바울이 먼저 요청함을 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입니다. 제일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교우들 대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겸손은 사회적인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경멸받을 만한 비굴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역사학자들은 그리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생각을 설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자기의 단단한 자존감이 먼저 앞세워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문화권 안에서, 유대의 전승 안에서 겸손은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겸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름다운 관계의 가장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페인트를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페인트 분만 들고 이렇게 페인트 찍어서 바르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일하고 아 이거 되게 힘들다 생각해서 금방 그만두기는 했지만, 아무튼 페인트 일을 배웠을 때에 제가 페인트 색깔통을 찾으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아저씨께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프라이머라는 것을 먼저 발라야 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프라이머, 페인트보다 먼저 페인트 칠할 곳에 바르는 것입니다. 페인트 바르는 곳을 균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색깔과 잘 매치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이게 똑같이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색깔이 있는 페인트를 잘 접착할 수 있는 접착성도 가져서 색이 잘 붙고 잘 나오게 해주는 것이 프라이머의 역할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는 페인트가 칠해지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난 색이 전부 다 프라이머를 덧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고서 페인트 칠을 하면 안 된다, 그리 배웠던 기억이 말씀 준비하며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만나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이 좋은 관계들을 어찌 더욱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어찌 노력해야 할까 생각할 때에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며 이 프라이머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만나게 되어지지만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지체마다 너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격 다르고 저 사람 성격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각각인 인생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달라서 어찌 돼야 할지 어설플 때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그 관계에 겸손이 먼저 제일 덧대어 칠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겸손이 먼저 칠해진 그 위에 이루어진 그 믿음의 관계는 프라이머 위에 칠해진 페인트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리 해줄 것 같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지체들 만나는 자리에 나보다 저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나의 마음 높은데 두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그 관계를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노력부터 해볼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한 누구와 이야기 나누든지 간에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에 제일 먼저 나타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ESV 성경에서는 젠틀레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정중함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꼭 보여지는 모습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어디에나 크게 치우치지 아니하는 영적 무게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그가 온유하다 그리 일컬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무게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이 겸손과 또한 이 온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 겸손과 온유를 자신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닮아 다른 지체에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이 겸손과 온유를 따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 대하면 은혜의 관계들 분명히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서로의 영적 성장의 부분들이 자라날 때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분명히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기다림을 참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믿음의 가족 안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당연히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족 안에 평안이 이루어져 가고 주께서 주신 평화가 흐트러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일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리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를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까지 오래 참아 우리가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살펴본 이 세 가지 모두가 사랑 안에서 형제를 용납하는 것에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때에 사랑의 마음 있어야 하고 사랑의 마음 작동해야 합니다. 지체의 연약함, 약점들 무엇으로 받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받아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으로 받아낼 때에 그 사랑,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랑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아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후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가득 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차고도 넘쳐야 흘러야 합니다. 내 사랑이 바닥에 찰랑찰랑한데 누구를 품을 수 있고 누구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영적인 건강이 먼저 세워져야 함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마지막 후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재단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만나는 그 믿음의 그 교우들과의 관계,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 착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안 만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라고 더러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안 보고 깨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믿음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진지하고 열심을 다해 어떻게 그 지체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며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평안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노력들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믿음, 영적인 가족 안에서도 너희가 평안을 유지하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우리가 어찌 대해야 할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원리들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 가족을 위한 일들에도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나누고 섬기고 나 하나부터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여 주는 일들, 오래 참는 일들 우리 가운데에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의 모습들이 우리 재단과 각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6월을 시작할 터인데 이번 한 달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특별히 금요구역 모임이 지금 휴식기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모였던 시간조차도 없는 이때에 조금의 노력을 더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가족만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인 우리 재단의 믿음의 교우들,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한 하나님 안에 새롭게 한 자녀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 용납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믿음의 이 관계들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6월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노력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